당신과 나의 음악,
당신과 나의 음악,
당신과 나의 음악,
당신과 나의 음악,
아우리스트입니다.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아우리스트를 검색하세요. 표준 FM 999.9MHz USB 소원연합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SNSD. Hey, Girls Generation, Dreams Come True. Jenny, my Jenny, my baby girls, come back. 자, 오늘은 비도 왔으니까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비 오는 날이면 뭐가 생각나세요? 자, 이 천편일률적인 정말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질문에 소녀시대 분들께서 대답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또 몇 분들 것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유나 씨는 발라드 음악 듣기가 생각난다며 사랑비의 히로인다운 낭만적인 답변 보내주셨고요. 효연 씨는 빨간 마스크, 유리 씨는 정지훈 씨라며 약간 4차원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두 분이 모두 AB형인 거는 좀 우연이겠죠? 아, 그리고 써니씨는 한 잔 꺾고프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한 잔 같이 꺾고 싶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비오는 날이면 뭐가 생각나세요? 막걸리? 파전? 혹은 짬뽕? 혹은 낙엽? 오빠 좋아하지마. 오빠는 낙엽이야. 비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서 그런지 먹고 싶은 음식도 가고 싶은 곳도 보고 싶은 사람도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물어볼게요. 비 오는 날 여러분들은 보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하셨나요? 2012년 3월 13일 원더풀 라디오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셨나요? 오늘 원더라 타이티에이티의 체리파이로 시작을 했고요. 저는 레스제로 원입니다. 자,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강원도에는 눈이 왔고요. 제가 조만간 3월 중에 눈이 한번 내리지 않을까요? 라고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을 꺼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또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 쪽에도 비가 왔나요? 여튼 날씨가 어제에 비해서 좀 많이 쌀쌀해졌죠. 예. 저 오늘 잠깐 이렇게 밖에 딱 나가보는데 비가 오자마자 이렇게 날이 바로 쌀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나가서 들었던 생각이 아 싫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 비가 봄을 몰고 올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설레기도 하네요. 오늘 비가 오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라고 질문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태어난 정현님께서 비 오면은 소녀시대가 생각나요. 비 올 때마다 행사가 있어서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우비시대인가요? 그 어떤 야외 그 공연장에서 리허설 때 그 비가 와가지고 멤버들 9명이 이제 우비를 쓰고 리허설했던 게 그 동영상이랑 사진이 풀려서 그게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유리 씨의 그 머리는 둘째 치더라도 우비까지 이렇게 귀 뒤로 넘긴 그 단아한 자태 그 팬분들께서는 곤돌형이라고 하시던데 그 모습을 보고 되게 빵 하고 터졌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태어난 척 하느님 비 온 날 생각하면은 자유가 생각납니다. 비 온 날 자유롭게 비를 맞으면 노는 거죠. 자유로울 수도 있고 또 외로울 수도 있고 고독할 수도 혹은 즐거울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떠오르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쇼생크 탈출이 떠오르네요. 그 마지막 그 장면이 이렇게 무릎을 꿇은 채 두 팔을 이렇게 벌리며 후리덤이라고 말하던 그 장면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자유라. 근데 사실상 비 온 날에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놀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께서 아 저분이 좀 약간 그렇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측은한 시선을 보내지 않을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행여나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 청취자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비 맞으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 원더풀 라디오 들어요 이러시면은 제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해집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지는 마시고요. 제발요. 네, 자 2012년 3월 23일에 원더풀 라디오 오늘은 독서랑 킬러임님의 코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파일럿 코너 방송 이후 완벽히 자리를 잡으셨는데요. 본인 스스로도 좀 대단히 만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의 파일럿은 없다고 말하셨을 정도로 이 코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요. 세상에 대한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는 국내 최초 잡지식 구성 방송 월간 킬러엠 이번 3월호에서는 4.11 총성에 관련된 죄송합니다. 4.11 총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중점으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기대해보셔도 좋을 듯해요. 자 원더풀 라디오는 포털 사이트에서 소원연합방송 검색하시거나 usbradio.kr로 접속하실 수 있는 usb 공식 블로그 생방송 게시판과 미니메시지 공식 트위터 계정인 골뱅이 usbradio 원다라 공식 카카오톡 아이디 wonder9번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팟캐스트 서비스하고 있어요. 애플 유저분들은 아이튠즈에서 소원연합방송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타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PC 유저분들은 USB 공식 블로그 들어오시면 왼쪽 상단 메뉴에 자세한 청취 방법 있습니다. 자 원더풀 라디오는 렛츠 메이크 비타민 C 광동제약 비타오백 소녀와 소원만의 작지만 특별한 공간 gzetic.com 소녀들의 다락방과 함께합니다. 자, 이번에는 Shut Up and Let Me Go 라는 음악으로 잘 알고 계시는 팅팅스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불과 약 한 달 전에 발매된 앨범의 타이틀곡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기존의 팅팅스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되었고요. 조금 더 퇴폐적이고 농염한 느낌을 잘 담아낸 곡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이어폰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그 스피커의 좌우측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계시다면 오른쪽 채널에서 들리는 이 삐걱삐걱거리는 소리의 무한반복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튼 상당히 좀 묘한 느낌을 들게 만드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자, 더 팅팅스의 소울 킬링 듣고 오신 후에 월간 킬러엠 시작합니다.
편집자의 말. 가끔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를 가진 적은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조국을 가진 적은 없다. MB 정부 들어 좌경연공 예능인으로 사랑받는 김제동 씨가 공영방송 3사 파업 콘서트에서 한 말이다. 이날 콘서트에는 자신을 이적 세력의 대표 주자로 칭하는 가수 이적 또한 모습을 드러냈다. 여의도에 울려 퍼진 5만여 좌파 빨갱이들의 외침을 각하는 어떻게 들었을까? 구럼비를 깨부수듯 날려버리고 싶었을까? 아니면 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침 이슬이나 한 잔 빠셨을까? 진정 사랑하는 이 조국에서 더 없이 사랑받는 정부가 나오기를 바라는 일은 관 속에 들어가도 한강물에 처박혀도 볼 수 없는 것일까? 오늘도 전국은 짙은 안개와 비바람 속이다. 맑음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알고 듣는 뉴스보다 모르고 듣는 뉴스가 많습니다. 이리저리 흘려보내도 차고 넘쳐나는 뉴스들 중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뉴스들도 있을 텐데요. 가짓수는 적어도 알차게 차린 밥상처럼 뉴스의 이바구를 푸짐하게 퍼주는 시간, 본격 라디오 잡지 월간 킬러엠 3호로 지금 시작합니다. 자, 한 달에 한 번 뉴스를 털어보는 시간, 월간 킬러엠. 네, 오늘도 3월인데요. 오늘도 7억짜리 법인카드 즐겨 쓰시는 숙박왕 밑에 서 녹을 먹는 계약직의 편집장이시죠. 네, 킬러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재철 사장님 사랑합니다. 예, 저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뭐 계약직이라고 하는데 네. 예, 이제 곧 잘릴 예정인 예. 네, 월간 킬러엠의 편집장 킬러엠입니다. 근데 사실 네. 여기서 이 월간 킬러엠 만드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계약직이에요. 레슨님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항상 우리 DJ님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 레슨님이
아이, 아닙니다.
USB의 김우룡 이사장이죠.
무슨
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예. 그러다가 조인트 까면은 그냥 맞고 뭐 이런 거죠.
예. 사실 그 조인트 가시는 분이 지금 이분이시거든요. 그 예, 흑막이라고 하죠. 그 흔히들 네네. 그 언더커버 보스.
아,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레스님을 쳤단 얘기인가요? 이상하다. 아닌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예.
네, 그거는 조만간에 예, 서에서 네. 이야기를.
예. 아니 뭐 녹취록 없잖아요.
그래요. 네. 녹취록이 없는 그런 일들에 예. 대해서는 예. 딱히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예. 없다고 보고요.
그렇죠. 예. 자, 여튼 주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네. 한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킬직자가 되는 몸이기 때문에
네.
이제 또 이직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네네.
사실은 이미 이직할 곳을 구했습니다.
어디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역시나 3사 중에 한 곳인데요.
네.
우리 또 대단한 그 정신 세계를 갖고 계시죠. 예, 또 르완다 반군식 생일 파티를 즐기시는
네.
우리 김인규 사장님이 계시는. 예, KBS.
네, 공영방송.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뭐, 공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하는 걸 봐선 그냥 구경입니다.
네.
예, 또, 각하의 사랑을 한 몸에 듬뿍 받고 있는, 네. 김비서에 예, 들어가게 됐는데요.
네.
지금, 그쪽 일손이 좀 딸려가지고 급하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번 주랑 그, 이제, 다음 주까지는 지금 이제 두탕을 뛰고 있어요.
아, 투잡을.
예,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 K본부 갔다가, 이제 밤에 M본부 와서 또 일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두 주군을 모시고 있는
네,
네 그야말로 박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하늘 위에 두 주군은 있을 수가 없다더니
아 그렇죠. 과연 둘 중에 누가 양명일지 누가 네. 죽게 될지 둘 다 죽으면 좋겠지만
네.
근데 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네네네.
자 가서 보니까 야, 정말 이 바닥이 좁구나 싶은 게, 예전에, 이제, 얼마 전까지,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오래 시간 전에, 저랑 같이 M본부에서 일하셨던 분이,
네네.
한 두 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아, 뭐, 근무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나았던가요?
확실히 작업 시스템은 좋습니다. 뭐, 하는 일은 비슷한데요.
네네네.
똑같이, 이제, 그쪽 KBS에 있는 또 방송 콘텐츠들, 또 뭐 이렇게 인코딩 하고 또 뭐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네.
MBC에서는 굉장히 그 날가 빠진 기계 가지고
네.
일주일에 한두 개씩 막 고장 나는 그런 기계 가지고 일일이 조구 돌려가면서 이렇게
네, 겪어봤죠 또.
예, 작업하고 막 그 먼지 구덩이 테이프 꺼내다 네. 했어야 되는데 KBS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오.
그냥 테이프 넣고 클릭 몇 번 하면은 자동으로 돼요.
야.
게다가 전부 다 맥이에요.
혁신이네요.
그렇죠.
야,
과연
여기서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을지.
네, 또 고 스티브 잡스의 영혼이 느껴지는. 네, 조만간에 또 헌정 방송 해야 될 텐데요. 네.
아, 그러게요. 뉴 아이패드도 나왔다는데.
그러게요. 자,
하고 싶네요.
예, 네, 뭐 여튼 여기서 자신의 네. 그 지름신 강림 소식은 네, 네 여기서까지 네. 발행 안 하셔도
네.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사세요. 두 번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나무 한 대 나 주고.
네, 자 우리 파업을 몰고 다니는 남자. 줄여서 파물남이죠. 네, 우리 파물남 편집장 킬러엠님을 모시고 자
네.
이제 월간 킬러엠 3호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네. 월간 킬러엠 일단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략히 소개하고 또 시작을 하도록 하죠.
예, 월간 킬러엠은요 이 한 달 동안의 그 이슈 가운데서 우리 원더라 패밀리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를
네.
좀 선정을 해서 또 상세한 이야기 디벼보는. 예, 본격 라디오 잡지의 시간입니다.
네.
참 혁신적인 코너죠.
네.
예, 제가 이 원더풀 라디오에서 그 가히 스티브 잡스 같은
네.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추장암 콜? 장난이고요.
아, 그래 네. 축의금 많이 보내세요.
네, 네. 그래요.
반반무 많이.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1부에서는요. 커버 스토리 뉴스드라는 코너가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네.
주목해야 할 이슈. 그래서 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다거나 혹은 조금 시의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그런 소식들을 좀 천편일률적으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고요.
네.
또 2부 시간에는 이제 그 거대 담론은 아니지만 우리 원더풀 라디오의 주 청취층이죠. 우리 또 청년 세대가 주목하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는 이슈가 적으냐 또 이런 순서가 좀 준비가 돼 있고 또 이번 달에는 또 새 코너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라디오 잡지 월간 킬러엠을 들으시고 네. 또 청취자분께서
네.
아, 우린 잡지니까 독자라고 해야 되는구나.
네네네.
우리 독자분께서 직접 그 이 보이스 칼럼을 보내주셨어요.
아.
예, 독자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독후감. 아, 또 이런 순서도 마련을 좀 했습니다.
네, 독후감을 또 어떤 분께서 보내주셨을지 네. 그것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월간 킬러엠 3호로 뉴스 커버 스토리 뉴스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커버 스토리 뉴스드에서 털어볼 이슈 바로 총선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스스로의 권리 행사를 통해 다가올 4년을 책임질 선출직 머슴들을 뽑는 날이 이제 채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물론 머슴치고는 좀 건방지기도 해야 되고
네.
싸움도 잘해야 되고
네.
때로는 성추행도 할 줄 알아야 했던
그렇죠.
지금까지의 머슴들 싹 갈아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자, 각 당이 내놓은 후보들의 모습들은 어떤지 또 그리고 주목해야 할 만한 곳은 어딘지 이 시간 함께 알아보시죠.
네. 자, 월간 킬러엠 커버 스토리 뉴스드. 이번 네. 달은 총선을 중점으로 다뤄볼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지난달에도 네. 예고를 잠깐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의 그 최종적인 어떤 그 정치 또 이 국가를 이끄는 수장은 물론 대통령이 네. 되겠습니다만, 사실 그 대통령보다도 더욱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의회 권력이라.
그렇죠.
라고 하는 점을 짚어드리고 싶어요.
네.
무엇보다 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그런 법안들이 올려지게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또 시행이 되게 되는.
네.
어찌 보면 이 나라의 권력은 사실 대통령에게 있다라기보다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통해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우리가 더욱더 나은 삶을 더욱더 윤택한 그런 부분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가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마련하고 또 결정하는 곳이 또 의회지 않습니까? 또
네. 아, 왜 이렇게 버벅대세요?
네. 네. 아, 그러게요. 저 갑자기 또 그분들 생각하니까 또 심장이 벌렁벌렁 거르세요. 네.
아, 예. 그러게요. 우리 레스로우 님도 한 3년, 한 4년 정도만 더 지나면
네.
피선거권 가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출마 한번 해 보시는 게 다음 차기 총선에 한번.
아이고. 저는 그냥 이 지역구에
네. 네, 낙엽당, 낙엽당 네. 만들어서. 네.
저는 이 구역구에 미친놈으로만 남겠습니다. 네. 더 이상, 네. 그보다 더 미친놈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 네. 그래.
자, 그럼 일단, 그랬더니. 네.
안타깝다.
네.
지나가려고 그랬더니.
네, 아, 됐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총선 후보의 네. 공천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공천에 대해서 그냥 딱 한마디로 평가를 해드리자면
네.
그 이런 말이 있죠.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요.
그렇죠.
권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총선의 그 공천도 역시나 고기 맛을 아는 머슴들다운 공천이었다. 이런 평을 좀 드리고 싶네요. 각 지역을 좀 잘 알고 또 그 정책을 잘 아는 후보들을 내세운 경우도 뭐 물론 있었겠지만
네.
전국은 물론이고요. 또 그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적용을 받는 이 비례대표 후보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과연 국민들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훨씬 많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천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각 정당별로 네. 주요 정당별로 정리를 해서 네. 준비를 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이 세 당의 그 후보 공천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일단 여기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사실 이 방송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나가는 그런 지역 방송이 아니라 또 이 인터넷을 통해서
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네.
팟캐스트까지 겸해서
네.
이 많은 소음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계시는 우리 모든 패밀리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비례대표 후보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그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또 학생분들이 네. 많으시고 정치에 네네.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일단 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죠. 비례대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례대표는 말이죠.
네.
예.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아, 그냥 검색하는 걸로 처리할까요?
안 그래도 지금 아까 일부 나간 시그널이 굉장히 익숙하던데, 이거 혹시 저 옛날에 저 뭐죠? 그, 무슨 뭐, 저글링 하는 남자인가요? 거기서 쓴 거 아니에요, 그거?
네, 그 예전에 그 검색하던 그때 예. 쓰던 거죠, 네.
예, 그러니까요.
그 아마 지금 들으신 남자. 분들은 예.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그 굉장히 흑역사 아무라는 시절에 나가던 코너라서.
네, 예, 지금. 예. 듣기만 해도 얼굴이 붉어오르는.
네네, 그러니까요. 예. 그, 한번, 뭐, 검색을 한번 해보시든지. 네.
자, 그럼 비례대표는 지금 예. 당장, 네.
아,
네. 구글을 켜셔서 검색을 하기로.
예. 네. 이 부분은 말이죠. 사실, 비례대표가 도입된 건 굉장히 오래 전의 일입니다.
네.
196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국회에 처음 도입이 됐고요.
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역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만 존재를 했었는데, 이제 각 그 정당들의 어떤 그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차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분야를 대표하는 무슨 경제나 사회계, 혹은 뭐 직능 대표들, 뭐 이러한 각 분야의 전문성을 띈 그러한, 인재들을 또 국회의원으로 영입을 해서 보다 나은 정책들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것이 바로 비례대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각 예, 공화국 때마다, 그러니까 뭐 30, 40, 50 때, 네. 그리고 예, 그 헌법 개정이라 선거법 관련해서 적용되는 그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그 비례대표가 나눠지는 기준이 좀 달랐었는데요.
네.
일단은 뭐 560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하면은, 이를테면은 보통 이제 지역구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정당,
그러니까 네.
뭐 제1당이, 보통은 그 비례대표,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전국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었죠.
네.
전국구 의석의 50% 내지는 3분의 2 정도를 가져가게 제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 당시만 해도 군정시대 때문에 물론 표면상으로는 국회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들 뜻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그들 입맛에 맞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의석, 절대 과반이 필요했다.
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비례대표가 그러한 형태로 악용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네네.
현재 선거법에 따라서는 그 각 당이, 득표를 얻은
네.
그 수치에 따라서, 그 수치에 비례해서 배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이요.
네.
지역구 5석 이상을 획득을 하거나,
네.
은 그 정당 투표율 3%
이상을
얻는 경우에 그 최소 1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그 정당 투표는 요즘 그 투표권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그 총선이나 지자체 투표를 할 때
네.
자기 지역에 있는 후보자한테 투표하는 게 한 장이 있고
네.
다음에 정당에 찍어주는 그런 표가 따로 한 표 있잖아요.
그렇죠.
그 표가 바로 그 비례대표. 배분하는데 집계가 되는 그런 수치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분포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이 되고 그래서 각 당에서 얻은 그 투표율에 따라서 이제 뭐 A 당은 1번부터 몇 번까지, B 당은 또 1번부터 몇 번까지 이런 식으로 그 득표율에 비례해서 자기들이 선정한 후보들이 이제 득표율만큼 입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또 지역구랑은 조금 다르게 비례대표는 그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의석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뭐 헌법을 위반했다거나,
네.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뭐 어딘가로 도피를 하셨다거나,
네.
혹은 뭐 사망하셨다거나,
네.
그런 경우에 그 의석이 다른 당에 넘어간다거나 혹은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후순위, 그러니까 비례대표 번호는 배정받았었지만,
네.
그 비례에 따라서 그 배분되는 것에 걸려서,
네, 의석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입성하지 못한 후순위의 비례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분이 그 자리를 승계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런 방식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보통 이제 그 재보궐선거를 해서 새로 선출을 하지만,
네.
비례대표는 일단 한 번 그 차지를 하게 되면, 4년 동안은 안고 갈 수 있는, 꿀좌석이죠.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정당 입장에서 봤을 네. 때, 그런,
그렇죠. 네.
가장 좋은 그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파워게임이 있어서 그런 네네.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각 정당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의 여권인 새누리당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의 그 이 비례대표 공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네.
좀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새누리당이 새롭게 개혁적인 정책 정강을 들고 나오면서 주창했었던 경제민주화,
네.
경제민주화 정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후보들이 대거 공천을 받았다라고 한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현재 선거대책위원장직을 겸해서 함께 맡고 있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측근들이 나눠 먹기식으로 공천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지난 2008년도인가요? 그 소위 쌀 직불금 문제라고 네. 해서 농민들에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그 돌아가야 될 일종의 보조금 같은 성격의 돈을 자신이 농사를 짓는 것처럼
네.
이렇게 조작을 해서
네.
삥땅을 쳤던. 그 일로 공직을 사퇴하게 됐던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과
네.
또 이 경제민주화 정강 정책, 새누리당의 새로운 정책과 역행하는 주장을 해왔던 이를테면 뭐 다음 정권에서라도 가능하면 뭐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경영 효율을 이뤄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던 삼성전자 사회이사 출신의 이만우 고려대 교수 등이 이 비례대표로 공천이 됐습니다.
네.
차후에 좀 논란이 있어서 그 직불금 문제가 있었던 이봉화 전 차관은 공천 취소가 됐는데요.
네.
이 이만우 교수의 경우에는 이 외에도 뭐 한미 FTA를 추진했었다거나 뭐 대형마트 규제를 반대했던 뭐 김종훈 후보
네. 또
대기업 연구소 출신의 시장론자죠. 그 대구 지역에서 아마 이분 모르는 어르신들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네.
이한구 의원.
네.
또 재벌에게 감세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던 나성린 의원 등과 함께 그대로 공천이 강행이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비대위에 상당히 말이 많았었어요.
네.
특히 이만호 고려대 교수 역시 이봉화 전 차관과 함께 비대위에서 아, 이 사람 공천 취소해라. 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그대로 통과를 시켰죠.
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결국에는 이전에 그 구 한나라당 시절의 모습과 좀 다를 바 없는 인물들로 구성이 된 게 아니냐.
관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나쁜. 네.
그래서 결국은 새롭게 내놓았다라고 하는 그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구호 역시 결국은 헛것이 아니었느냐. 이러한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새누리당 내 어느 당직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네.
박근혜 위원장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서 이야기를 한 건지 모르겠다. 이번 공천을 보고 그런 평을 내리기도 했다고 하는군요.
아, 그래요. 여튼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가 없을 만한 그런
네.
공천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뭐 또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꼭 뭐 서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과 또 재벌 입장에서 바라보는 경제 민주화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박근혜 위원장께서는 아마 다른 의미의 그런 경제 민주화를 생각하셨던 게 아닌지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런 예, 그리고 또 뭐 이어서 그 말씀드렸지만 그 나눠 먹기 관행. 뭐 사실 뭐 이제 뒤에 나오는 당도 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 네.
놈이 그놈들이긴 한데 일단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좀 보게 되면요.
네.
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그 맡고 있는 이상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비례대표 8번.
네.
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싱크테크 격이라 할 수 있는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의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가 12번을 배치를 받는 등 그 박근혜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이 다수 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어, 앞번호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뭐 여튼 친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공천도 네. 있었고 뭐 그 외에 네. 뭐 경제민주화라는 구호와는 좀 네. 엇나가는 그런 공천도 네.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네. 다음 정당을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바로 민주당입니다.
네, 어, 민주당 어,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이 정당 사상 처음으로 어떤 그 야심차게 네. 어, 시작을 했었죠. 어, 소위 청년 비례대표.
네, 말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20대, 30대 그 청년들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올려보내서
네.
2030 세대를 위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겠다. 어, 이런 공언을 했었는데 어,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니까 어, 일단 4명을 선발은 했어요.
네.
했는데 어, 4명 가운데서 2명은 그래도 어쨌든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10번, 13번 비례대표 배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2명은 당선 가능성이 어, 상당히 낮은 28번, 29번에 배치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 좀 보여주기 용이 아니었느냐. 이런 비난을 좀 자초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청년 유권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 그리고, 어, 또 이어서 그간 민주당이 표방해 왔었던 그 어떤 정체성 내지는 정책. 그러니까 주되게 야당에서 주장을 해왔던 게 이를테면 그 검찰과 재벌 개혁.
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밝혀내는 것. 뭐 네. 한미 FTA 재협상. 이랄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들고 나왔었는데 정작 이러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이 오히려 대거 탈락을 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았고요.
네.
어, 특히나 그 박영선 의원의 같은 경우는 어, 이러한 그 공명정대하지 못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공천에 대한 책임을 들어서
네.
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그 통합 진보당과의 그 야권 연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사실 지금 최근에 가장 시끄럽거든요.
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가장 큰 변수입니다.
네네.
어, 이 부분 이러한 문제 덕분에 어, 새누리당에서 한명숙이 한명숙 대표가 통합민주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참 다행이다. 어, 정말 고마움을 어, 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어, 사실상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줘도 못 먹냐 뭐 충분히 욕할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이죠.
그렇죠. 어,
사실 선거가 시작되기 한 1, 2개월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은 거의 망했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어, 전혀 그것도 아니게 된 것이 아니냐. 또 4년 전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부분들에 좀 우려가 조금 어, 큽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그 야권 연대에 관한 이슈들은 시각적으로 변동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저희가 네.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 이 전후에도
네.
분명히 변화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네.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네.
관심이 있는 어, 유권자분들이 혹시 패밀리분들 중에 계시면 여러 가지로 뉴스를 보시면서
네.
직접 이렇게 변 시지각각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튼 이 야권 연합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아무래도 과당 의리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약간의 힌트를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어, 거의 그 통합 진보당의 포톱이죠.
그렇죠.
예, 어, 심상정 노회찬 천호선 후보와 함께 현재 이 총선 전선에 뛰어든 그 이정희 후보와 관련해서 어 그 단일화 여론조사 과정에서 좀 조작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이정희 캠프 소속의 보좌관이 그 ARS 여론조사 어 현재 뭐 그 보통 계층별로 그런 조사들을 할 때
그렇죠.
계층별 샘플, 그러니까 세대별 샘플 이런 것들 수집을 하게 되는데
네.
대강 그 특정 계층, 특정 세대에 대한 샘플 수집이 끝나면 그 이후에 뭐야 설문 조사를 받았는데 혹시 또 계층이 그 조사가 끝난 계층이다 세대다 그러면은 결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뭐 60대 조사 끝났습니다. 그냥 혹시 다음에 이 시간 이후로 전화를 받으면 뭐 20대로 답변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약간 요청 내지는 지시와 같은 그런 문자를 보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죠. 네, 그리고 통합민주당의 관악을 후보였었죠. 네. 김희철 후보 역시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좀 있다.
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앞으로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어떻게 이 위기가 야권 측의 입장에서 위기를 할 수 있죠.
네.
야권 연대가 다시 순항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사안에 대해서 뭐 혹자들은 그냥 결국에는 자기 밥그릇을 위한 싸움이 아니냐라는
네.
야권 연대 내에서의 그런 싸움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유선진당 이야기를
네.
좀 해봐야 될 텐데 사실 그 두 당에 비해서는 조금
네.
그 시선을 못 받는 당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쩔이죠.
그렇죠.
예, 그냥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자유선진당 네. 돌려막기 공천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지역구에 공천을 받았던 의원을 뭐 비례대표로 뺀다든지
아.
그리고 그 해당 지역구에다가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는다든지 근데 네.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아.
말씀드리는 지역구가 역시 선진당이 충청권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충남 서산 태안 지역구를 가지고 있던 변웅전 최고위원이 막판에 비례대표 순번 4번에 배치가 됐고요.
안정권이죠.
네. 그 해당 지역구에는 똑같은 서산 태안 지역의 새누리당에 후보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공천이 됐습니다.
아.
근데 사실 그 이 양반이 이렇게 공천이 된 게 그 김종필 전 그 자민련 총재와
네네.
현재 그 심대평 선진당 대표의 입김이 좀 강하게 작용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이런 분위기가 전가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성완종 회장은 이 김종필 전 총재의 그 특보 단장을 지낸 경력이 있고요.
아.
이 변웅전 최고위원은 그 이 김종필 전 총재의 비서실장을 맡은 바 있는 최측근입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그 뭐 선진당 이건 뭐 예전에 구 자민련 이건
네.
다 그 김종필 총재 그리고 이회창 총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좀 그러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이 공천을 했다.
아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이 이후에 당 내외의 잡음이 역시 꽤나 커진다는 분위기가 생겼었어요, 또.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 선거대책위원장이 명예위원장을 맡았었던 이회창 전 대표.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그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셨죠.
네.
뒤로 빠지셨는데.
네.
지난 21일 그 심대평 대표에게 비례대표 명단을 보고받고 나서 당이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는 인사를 공천을 했다. 라고 하면서 그 이 명예 선대위원장 자리를 내놨습니다.
아.
사실 이 부분에도 속사정이 조금 있긴 한데요.
네네.
그, 어쨌든 뭐 김종필 전 총재나 심대평 대표가 미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당연히 총선 자리니까 이회창 전 대표가 밀던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소위 이회창 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공천이 대거 탈락이 됐어요.
아.
여러 가지로 쌓였던 거죠.
그래서.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선진당 내에서 그 이 심대평 대표와 이회창 전 대표 사이에 그 좀 악연이라면 악연.
네.
그 좀 여러 가지 갈등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전에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진당을 이회창, 대표가 이제 창당을 했을 때 그 자신은 총재직을 맡고 그때 심대평 현 대표가 그때 당시 대표에 있었어요.
네.
근데 한 당에 총재가 또 있고 대표가 또 따로 있고 이거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 하늘 위에 두 군주가 있는 것처럼
그런 셈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대표라고 하는 직에 있는 사람은 거의 좀 약간 허수아비 느낌. 거의 이회창 총재가 이 원톱으로 당을 이끌다시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부분에서 심대평 대표와 사이에 좀 쌓인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중간에 심대평 대표가 탈당을 해서 또 다른 당을 만들었다가
네.
다시 들어온 건데 여전히 두 사람 사이가 많이 좋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이 공천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지금 정당의 분위기라던가 상황, 네. 이런 것을 네. 또 바로 알 수가 있었네요.
그렇죠.
자.
결국은 나, 그 네. 공천권이라고 하는 것이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금배지의 위력이 상당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각 당에서는 어느 세력이 공천권을 쥐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말 그대로 그 정당 내 권력의 상징과 다름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각 당마다 특정 세력이 미는 사람이 더 많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해서 부수적인 문제들도 여전히 생기고 있고, 결국은 이번 총선 역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입에 발린 소리였다. 네.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죠.
그래요. 자, 일단 이렇게 공천에 관한 이야기들 먼저 조금 나눠봤고요. 네. 자, 네. 그러면 이쯤에서 뭐 정말 말 그대로 총선이기 때문에 그 전국의 네. 모든 지역구에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만
네.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곳이 중요하다, 이곳이 격전지다 하는 그런 좀 중요한 곳들이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네.
네, 그것들을 조금 정리해 왔는데 하나하나 네.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핫스팟으로 짚으신 곳이 낙동강 벨트라고 네. 해서 지금 이렇게 후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낙동강 벨트 거의 야권의 후보들이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네.
부산 북 강서을, 부산 사상, 부산진을, 김해을 이 네 지역이 흔히 낙동강 벨트로 분류가 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부산 북 강서을 지역의 경우에는 그 통일운동의 대부로 불리고 있죠. 문익환 목사의 아들이자 영화배우셨죠.
네.
문성근 후보가 이 민주통합당 후보로서 지금 나와 있고요. 또 이 부산 지역 출신으로서 이 지역의 토박이라고 불리는 이 검사 출신의 새누리당 김도읍 후보가 대결을 좀 펼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사상 지역은 현재 야권 유력한 대선 주자로 불리고 있죠.
네.
노무현 대통령의 절친 그리고 그의 정치적 비서실장 이라고 불리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 상임 고문이 통합민주당 후보로 나왔고요. 여기에 맞서서 새누리당이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김 빼는 공천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쪽에 김을 빼는 그런 공천을 했는데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 신인입니다.
네.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
네. 여기에 말 되게 많았었죠.
그렇습니다. 손수조 후보가 뭐 저희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3천만 원만으로 네. 선거 운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본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3천만 원 소진이 됐고요.
네.
그리고 선거 운동 그 사무실에 그 마치 70년대 80년대 그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에 대통령 수성화를 걸었던 것과 좀 비슷하게
네.
무궁화를 배경으로 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사진이
네.
이 손수조 후보의 후보 사무실에 걸려있기도 했었고요.
네.
전 순간 그 화면을 보고 전 그 조선중앙방송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 화면이 북한 방송 보면 자주 나오거든요.
네, 약간 오공 느낌.
예, 그렇죠. 우리 위대하신 평양 어머니 타령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튼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총선에서 최연소 후보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이 두 사람이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진 을 지역 경우에는 이 부산 시장 선거 등 여러 차례 그 부산 지역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걸고 도전을 하고 있는 친 노무현계로 분류되는 김정길 후보가 민주당 간판을 걸고 나왔고요.
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죠. 김해 을 지역에는 한때 총리 후보까지 갔다가 낙마를 했지만 기사회생한 새누리당 김태호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인 김경수 민주통합당 후보와 대결을 펼칩니다.
네.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그 재임 당시에 상당히 말이 많았던 또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저 인사청문회 당시에 까도 또 나온다고 까도남이라는 별명을 네. 받았죠. 굉장히 비리가 많은 분이었는데 네. 나 어쨌든 이 지난 그 재보궐 선거였죠. 지난 거 작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네.
거의 다른 중앙 당이나 지역 그 당의 지원을 받지 않고 혼자
네.
돌아다니면서 고군분투한 결과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따내셨죠.
그렇죠.
하지만 이번 선거 알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 야권이 거의 연대해서 네. 하나의 벨트, 하나의 어떤 전략 지역을 만들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 백중세 이거나 야권이 우세하다는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 하나 좀 들어드리면 국민일보와 여론조사 기관 GH코리아가 3월 19일과 20일 지역구당 유권자 500명씩 전국 11개 관심 지역구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네.
일단 부산 사상을 보게 되면요. 문재인 후보가 51.5%의 지지를 얻었고요.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40.4%, 그러니까 약 11% 정도 야권이 많은 지지를 얻었다라고 나와있죠.
네.
또 부산 북강서울 문성근 최고위원이 51%, 새누리당 김도우 후보가 40%로 역시나 11%포인트로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에서는 생각보다 네. 야권의 힘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워낙에 그 문재인 상임고문 또 그리고 문성근 최고위원 그 야권 내에서도 굉장히 그 중량감이 크고 또 인지도가 높은 또 그런 후보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러한 좀 전략적인 측면이 좀 주요하게 먹힌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다만 부산진 을과 김해 을 지역의 경우에는 대강 1, 2% 포인트 차이 내외로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여권 후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들 지역의 승부는 결국 부산 북강서울과 사상 지역에서 야권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 그 바람이 주변 지역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네.
여기에 야권의 어떤 그 승리의 관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새누리당, 한나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다시피 했던 지역에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그 하나의 변수가 바로 이번 그 낙동강 벨트의 이 야권의 바람 얼만큼 불 것이냐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일단 그 흔히들 말하는 와일드 카드를 야권에서 두 장이나 꺼낸 것만 봐도
네.
지금 이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여기가 네.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네. 승패를 어느 정도 가름지을 수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연합 벨트라고 명명이 되어 있네요.
네. 특히나 이 팟캐스트 많이 애청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멘트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 들으셨을 겁니다.
네.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
네. 네.
굉장히 많이 회자되었던 멘트지요.
네.
이 공릉동 월계동을 위시한 그 노원구 전체 3개 선거구 노원 갑 을 병 3개 선거구가 역시나 야권의 그 연합 벨트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앞서서도 잠깐 그 좀 야권 연대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혼전에 혼전을 거듭하고 있고 거의 야권 연대가 깨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위기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도 이 밑바닥에서 이 지역구에서 자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야권 연대에 그나마 야권 연대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아름다운 모습이 이 지역에서 처음 실현된 게 아니냐. 그러한 분석들이 많습니다. 현재 노원 갑 지역에는요. 김용민 나는 꼼수다 MC 겸 PD가 이번에 민주통합당 간판을 달고 출마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노원 을 지역에는 민주당 우원식 전 의원 그리고 노원 병 지역에는 네. 통합 진보당
네.
노회찬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네.
이 세 사람이 정책과 공약을 함께 나눠서 단일 대우로 활동하겠다. 그래서 단일 선거 대책 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같은 뭐 민주통합당 내지는 같은 통합진보당 후보들끼리라면 모르겠지만 서로 다른 당의 후보들이 모여서 공동 단일 선거 본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권 연대가 이루고자 했던 국민들에게 선사하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을 이 지역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대항마로 나오고 있는 경쟁 후보들 역시 알아봐야죠.
네.
김용민 후보에 맞설 노원 갑의 새누리당 이노근 후보 노원 구청장 출신입니다. 중앙 전개에 나와 있는 분들이나 또 일반적인 시사 평론가 분들 이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실제 선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큰일을 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야말로 중앙 정치 이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지역을 기반으로 그 지역을 갈고 닦아온 사람이다.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노근 후보 굉장히 김용민 후보에게 좀 큰 위협이 되지 않겠는가. 굉장히 큰 맞수가 될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함께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노원 갑 지역은 매 총선 때마다 여권 야권이 서로 의석을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그 최근 17대 18대 들어서는 여당세가 좀 큰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더 어려운 지역이 아니겠느냐라고 네. 하는 그러한 분석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노원 을 지역에는요 우원식 민주당 후보에 맞서서 현역이죠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가
네.
출사표를 냈고요. 노원 병 지역은요. 불출마 선언을 했던 홍정국 의원의 뒤를 이어서 경찰청장과 코레일 사장을 역임한 허준영 후보가 새누리당 간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뭐 일단은 보니까 이쪽은 또 만만치 않은 후보들이 또 네. 대거 나와 있는데 이 말 그대로 그 야측에서 봤을 때 정말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야권 연대가 네.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 세 네. 군데가 모두 성공을 할 것이냐. 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정책 통이면서 달변가라고 할 수 있는 노회찬 후보.
네.
노원 지역에서 유일한 통합진보당 후보입니다.
네.
현재 그 야권 연대의 큰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그렇죠.
예, 당직자 내지는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지역에서 얼만큼 선전할 수 있을 것이냐. 18대 총선에서 앞서 말했던 그 같은 노원 병 지역에 출마했다가 홍정욱 의원에게 패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서력할 수 있을지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용민 후보 이 지역에 그간 어떤 자신이 기반이라고 얘기해왔던 어떻게 보면 정봉주 의원의 후계자라고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때문에 뭐 지역구 세습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많았고 또 그간 낙검수에서 보여왔던 거침없는 언행들이 또 소위 야권을 지지하는 성향의 유권자들이나 또 여당 쪽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까기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지역 기반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특히나 야권에서 네. 주목해 볼 만한 점들로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네. 서울 지방이네요. 과을 성을 선거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광주는요.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전라도 광주입니다.
네.
광주 서울 지역. 뭐 영남 지역이 사실상 그 파란색 깃발 꽂으면 당선된다라고 한다면 이쪽 광주 지역 역시 초록색 깃발 꽂으면 그냥 당선되는
네.
그런 지역입니다. 한나라당, 즉 새누리당 후보가 전혀 당선될 수 없었던 지역이죠.
네.
이 지역에 소위 친박의 대변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이라고
네.
불리고 있는 호남 출신의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간판을 걸고 도전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민주당에는 아니지만 통합진보당 출신으로서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된 오병윤 후보 이 두 사람의 양자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놀랄만한 점은요. 조금 시일이 된 조사이긴 합니다만 지난 3월 9일 발표된 KBS 광주방송 총국과 미디어 리서치가 공동 실시한 광주 서을 지역 총선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죠.
네. 아예 정말 최초인가요? 그냥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지난 92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중선거구제,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두 명씩 뽑을 때,
네.
그때까지만 해도 호남권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민주자유당, 민자당 혹은 뭐 신한국당 되겠죠.
네.
이들 후보가 뽑혔었는데, 그 이후로, 소선거구제가 된 지금까지는 이 지역에서, 새누리당, 한나라당 후보가 이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를 얻은 적도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그 지역 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호남권 최초로 새누리당의 의원이 즉 이 소위 보수 정당의 의원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의원이 당선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굉장히 큰 주목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일단 죄송합니다. 새누리당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곳에서 승리를 거둔다고 하면은 네. 그 호남권 내에서의 그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영남권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거의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민주당 의원이 부산 사을 지역의 조경태 의원.
네.
맞습니까? 이런 것처럼 조 의원이 어떻게 보면 그 영남권 지역에서의 그 야당이 교두보를 뚫었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이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정현 의원이 광주 서을 지역에서 당선이 되면 또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의 그 호남 교두보를 호남 진출을 그 문을 여는 그러한 또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특히나 그런 기대감이 여권 층에서는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호남 출신이면서도 친박계라고 하는 좀 이색적인 이력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이 보기엔 굉장히 특이하죠.
그런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요.
네.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하지만 이런 이색적 이력과 더불어서 지난 1995년 총선과 2004년 총선에서 역시나 이정현 의원이 광주에 도전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죠.
네.
이 지역 호남권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느 곳을 향하게 될 것인지 비민주계의 야권 단일 후보를 뽑을 것이냐 아니면 사상 처음으로 보수 정당의 후보를 뽑을 것이냐
네.
주목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연 이 이정현 후보의 3세판이 성공을 할 것인지 여기에 또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세종시라고 부를 수 있겠죠.
네.
세종시는 이번 총선에서 처음 신설된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세종시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현재도 계속 개발 중에 있고
네.
이제 어떤 행정구역의 재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종시의 경우에는 물론 이번 선거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긴 하지만
네.
또 자치시가 처음 그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세종시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더불어서 세종특별자치시장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감 이 세 가지 선거를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역사에 남을 투표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종시 초대 국회의원, 초대 네. 시장, 초대 교육감 뽑는 자리죠.
네.
세 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세종시를 기획하고 입안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을 받고 있는 워낙 세종시 자체가 그 행정복합수도라고 해서 참여정부 시절에
네.
추진됐었으니까요.
네네.
그때 당시에 총리직을 맡았었던 이해찬 후보가 민주당 간판을 걸고 나왔고요.
네.
충청권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선진당 심대평 대표였고, 세종시 원안 사수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오면서 한때 이명박 대통령과 굉장히 긴장감이 컸었죠.
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원을 받는, 충남대학교 신진 교수가 새누리당 간판을 걸고 나왔습니다.
네.
이 지역은 조금 알 수가 없는 게요. 세종시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번에 새롭게 그 지역 구성이 짜여지고 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연기 군 지역, 그러니까 충청남도 연기 군의 일부 지역과 세종시 예정 지역, 이 지역들이 독립 선거구가 지금 됐고 예전에 연기 군과 함께 붙어 있었던 지역 충남 공주시가 지금 단독 선거구로 떨어져 나갔죠.
네.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세종시 지역에 또 정부청사가 들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주하는 공무원들 역시 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공무원들도 세종시로 이제 주민등록을 옮길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권자가 되는 것인데 이렇다 보니까 어떤 그 기존의 충청권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선거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다양한 변수들이 혼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색이 좀 약화. 되어 있어서 어느 당의 후보가 그러니까 충청 지역을 충청 지역의 맹주라고 자처를 하고 있는 선진당 역시 승리를 자인하기 좀 어려운 지역인데요.
네.
지난 3월 20일부터 21일 이틀에 걸쳐서 충청 투데이와 대전 지역 방송 3사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 코리아 리서치가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예요.
이해찬 전 총리가 33.5%,
네.
김대평 대표가 30.2%, 그리고 신진 후보가 13.6%. 이해찬, 심대평 두 사람이 이강 구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그 심대평 대표든 신진 교수든 둘 다 새누리당, 선진당 보수 계열이지 않습니까?
네.
보수 후보 둘에 진보 후보 한 명.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변수는 그렇죠.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과연 세종시의 초대 국회의원은 누가 될 것인지 그 지역의 민심을 이번 선거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한 부분들 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이렇게 4개의 선거구, 4개의 네. 혼전지역 총선 네. 핫스팟을 알아봤고요.
네.
자, 일단은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했으니까 이번 총선과 네. 관련된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들 또 네. 깨알 같은 이야기들 네. 또 하나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또?
지난 3월 초인가요?
네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고 많은 네티즌들이 이들의 선전을 바람하지 않는
네.
그러한 정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표권을 가지신 분들은 오는 4월 11일 그 총선 투표장에 나가시게 되면 이제 보통은 두 장의 투표지를 받으실 거예요.
네.
지역구 의원용 투표지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용 투표지.
네.
정당용 투표지에서요. 굉장히 낯익은 정당 이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네.
분명히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이라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또 있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이 부활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인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네.
원래 이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전까지 다들 아신 바와 같이 새누리당이 오랜 기간 써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소위 영남 지역 공략을 목표로 해서 그 작년 10월 이 창당 절차를 준비하다가 이 금년 1월 4일이네요. 자유평화당이라고 하는 정당과 합당을 해서 출범을 한 이 친박 계열의 군소 정당 영남 신당이요. 지난 3월 5일 이 당명을 한나라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히 이것은 신의 한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네요. 네.
네. 이 영남 신당 자유평화당. 굉장히 당명도 아주 기괴한데요.
네.
이 당이 이번에 한나라당이라고 한 이름으로 변경을 하게 된 데는 아마도 대강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전략이 있지 않을까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새누리당의 그 당명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일부 고령층 유권자, 보통 영남 지역 이 자체를 기반으로 이름을 내걸고 있으니까.
네.
보통 이 영남 지역이 오랜 기간 동안 사실 한나라당, 파란색 하면 무조건 찍고 보는 좀 그러한 투표 문화, 물론 호남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문화 굉장히 좀 뿌리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한나라당이라고 하면은 왠지 찍어 주실 것 같은 그러한 유권자가 혹시 많지 않을까? 혹은 아직도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또 당 색깔도 바꿨어요.
네.
보수 세력이 그렇게 증오에 맞지 않는 빨간색.
네.
빨갱이색으로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전의 파란색과 한나라당이라고 한 이름의 향수를 느끼고 있을 그러한 지지자들 노린 것이 아닌가. 그러한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그 틈새 전략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애초부터 그 영남 지역에서 뭔가 좀 자리를 좀 많이 얻어 가보겠다, 이 지역을 석권하겠다. 그래서 역시나 친박 계열이기 때문에 결국엔 전국적으로 박근혜 위원장에게 기여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지역구 후보들은 거의 영남 지역이 아니고선 내기 힘들어요.
네.
결국에는 비례대표를 통해서 정당 득표 3% 획득을 해서. 이 비례대표의 의석을
네.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꼼수가 좀 있지 않나라고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정치에서도 이런, 뭐라고 해야 네. 될까요? 네. 외인구단?
네.
예, 약간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이 참, 한편으로 웃기고,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사실입니다.
네,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재밌어요.
그렇죠.
네, 참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참 기가 차 노리시겠죠.
그렇죠. 어,
자신들이 하나라당이라고 한 이름을 버린 지 한 1개월, 2개월여 만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당의 이름을 뺏긴 거나 네. 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저도 이 당이 너무 궁금해서
네.
좀 이래저래 조사를 좀 해봤어요.
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어, 이 당이 어, 은근히 팀키를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
좀 그런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 그 이 영남신당 아 지금은 한나라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한나라당이라고 부르기도 되게 애매한데.
예. 뭐 일단 네, 새 한나라당.
네. 네. 아 좋네요. 새 한나라당.
네. 네.
어, 새 한나라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은 그 이전 한 이전 그 구 한나라당 시절에
네.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구 한나라당은 지금 새누리당입니다.
네.
자, 이전 구 한나라당에서 그 박근혜 현 그 비대위원장이 에, 07년 그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그 대선 캠프에서 그 사이버 위원장을 맡았던 이용휘 씨라는 분이
네.
이제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근데 대표는 뭐 그렇다고 칩시다.
네.
문제는 이 영남신당 현 어, 새 한나라당의 발기인이요.
네.
그 창당을 주도했던 발기인 중에 한 사람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동생인 박근영 씨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발기인은요. 바로 이 박근영 씨의 남편인 신동욱 씨입니다.
네.
이래서 팀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말 그대로 어, 네. 진짜.
네. 어, 대체... 창당의 그 목표는 영남 지역을 공략을 해서 박근혜 어, 비대위원장의 대선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현 총선에서의 보여지는 이 행동들을 보게 되면 같이 죽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너네 한번 엿 먹어봐라 하고 따끈따끈하게 기름엿을 구워서 주는 건지
예.
참 굉장히 헷갈리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박근영 신동욱 씨와 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의 그 집안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일면 이해가 갑니다.
아, 뭐가 좀 이런 다툼이라던가 이런 분쟁이 좀 있었나요?
그 박근혜 씨 그 집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유경재단이라고 하는
네.
어, 이제 그 공익재단이 있어요. 학교도 운영하고 뭐 이래저래 무슨 뭐 사회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재단들이 있는데 여기에 걸려있는 이권들이 나름대로 꽤 많은 모양입니다.
어.
이 재단의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두고서 그 이 집안 사람들 간에 굉장히 큰 개싸움이 있었어요. 법적 투쟁도 있었고요.
어, 법정 투쟁까지?
네네. 서로 이렇게 물고 물리고 뜯고 뜯기는 그러한 싸움을 오래 해온 사이다 보니까
아.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영남신당, 현 새 한나라당의 창당 발기인이 박근혜 씨의 동생 내외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야, 이건 진짜 이런 플레이는 애플에서 탐낼 만한 창의적인 네. 네.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어, 이건 마치 어, 애플에서 어, 뉴 아이패드의 이름을 뉴 갤럭시 패드라고 지금 뽑아 없는 거죠. 이건희 회장님이 굉장히 네, 자빠져 쓰러질 그런 이름을 네.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니다 갤럭시는 지금 삼성이 쓰고 있으니까 얘가 좀 적절치 않았네요.
네.
이를테면 뭐 옴니아 패드, 옴니아 폰 이런 거, 그치 그치.
네.
요걸로 비유해야 맞을 것 같네요. 옴니아 버렸잖아요.
아 맞네요, 맞네요. 네.
어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집어볼 게 있는데, 에 영남 신당이 작년 10월에 창당을 준비하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년 1월에 자유평화당이라고 하는 정당과 합당을 하면서 영남신당 그리고 현재 새하나라당까지 오게 된 건데
네.
사실 그 영남신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흡수 합당됐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자유평화당은요. 자유평화당의 역사와 그 정강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유평화당은 지난 2006년 10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네.
군소정당치고는 꽤 역사가 오래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당이 그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사상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남신당은 말 그대로 친박의 기술을 들고 나온 정당이라고 한다면요.
네.
자유평화당은요. 에, 환인시대, 환웅시대, 단군왕검시대의 이념과 사상을 계승하는 어, 그러한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곳입니다.
홍익인간이요?
어, 홍익인간에서 이제 몇 가지 개념이 조금 더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현재 그 영남신당, 아, 새한나라당이네요.
네.
새한나라당의 강령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뭐, 환인, 환웅, 단군, 왕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아, 거기도 무슨 주식으로 마늘을 먹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죠?
글쎄 말입니다. 그, 뭐, 무슨 선대본 회의에서, 뭐, 끝나고 회식 자리에서 마늘을 먹는다든지.
네.
저기, 무슨 뭐, 수렵용, 뭐, 가죽을 입고서, 뭐, 이제, 선거운동 하신다든지.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당입니다.
네.
자유평등, 통일, 평화, 사랑, 건강, 행복, 정의심, 실현과, 몽고, 연주, 북한, 남한, 동북, 삼성, 연방, 공화국. 이 지역을 한 대 묶은 5연방 1체제 1국가 건설을 통한 세계 제1대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 그 새 한나라당 정강정책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약간.
이 내용은 원래 자유평화당이 주장했던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일,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혹시나 이 한나라당이, 정당 지지율 3%, 넘겨서 비례대표로 1석이라도 얻게 된다면
네.
새 한나라당의 그 국회의원 들어오시는 분 혹시 막 옥황상제 이런 복장을 입고서 국회의사당에 들어오시는 건 아닌 건지 그래서 뭐 우리와 함께 태왕사신기를 만들어 보지 않겠나
네.
뭐 이런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이런 의정 활동을 우리가 국회의 그 방송을 통해서 지켜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굉장한 볼거리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네, 그 약간 지금 들으면서 느꼈던 게
네.
그 일본에 있는 게임들을 보면은
네.
되게 황당한 설정으로 시작을 해서 황당한 것들을 이루게 되잖아요.
네.
뭐 대표적인 거를 하나 예를 들자면은 응원단이라는 네. 그 콘솔 게임이 있는데
아, 예. 알아요.
휴대용 콘솔 게임이 있는데 그 응원을 해서 지구를 구하고 세계를 구하거든요.
네.
네. 응원 하나로 지구와 세계를 실제로 구해내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약간 그렇죠. 그거와 그 묘하게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네네
아 역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네.
것을 느끼게 되네요.
네 분명히 새 하나라당 역시 마늘과 쑥으로 온 지구를 구하겠다.
네.
또 이러한 것을 내걸고 나온 것은 아닌지 혹시 뭐 이제 앞으로 곧 선거 일정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 비례대표 후보들만 있는 정당도 그 선거 공보물을 보내올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그 만약에 이 새한나라당에서 비례대표 선거 공보물을 보낸다면 왜 보통 그 친박을 자처하시는 분들이 자기 선거 홍보물에 박근혜 위원장이랑 같이 사진 찍은 걸 꼭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이 새한나라당도 어쨌든 친박 계열이니까 그 옥황상제 옷을 입으신 후보분이 박근혜 위원장 손을 꼭 잡고 그게 다정하게 마늘과 쑥을 먹고 있는 그런 사진을 혹시 내거는 건 아니던지.
네.
보고 싶어요.
아, 그쪽 선거 캠프의 그
네.
한 사람의
네.
포토샵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네.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뭐 혹시 이 좀 공력이 좀 딸린다 싶으시면은
네.
포토샵에 대한 공력이랄지
네.
여러 가지 노하우들 또 공화당에 가시면 많이 있어요. 예, 공화당과 함께 또 이 소위 그 또 다른 예, 제3야권연대를 만드셔서
네.
한번 이번 총선에서 좀 재미난 모습들
네.
많이 좀 웃겨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자, 일단 이런 좀 특이하고 예, 재미있는
네.
이야기까지. 자,
예. 4월. 아, 맞다.
네.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네네.
그래요. 그 새누리당의 반응.
아, 그렇죠. 아, 당사자의 반응 중요하죠.
네, 그렇죠. 원조 한나라당에서는 일단 황당하다.
네.
아, 이거는 진짜 그 상도위에 어긋나지 않냐. 뭐 일단 이런 반응입니다.
네.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 그래서 한나라당,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당명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당명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을 뭐 하겠다, 뭐 검토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새누리당에 예, 또, 이, 현, 새 한나라당이 넘겨준 빅엿에 이어서, 그렇게 믿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따끈따끈한 엿을 보내주셨어요.
예.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인 즉슨, 최근 4년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혹은 득표율 100분의 2 미만으로 등록 취소가 됐거나 하는 그런 정당의 이름이었다면, 선거 때 다시 쓸 수 없지만, 이번만큼은 새누리당이 이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렸기 때문에 이거 당신들이 막을 근거가 없다. 모두 박아버렸어요.
야,
빼도박도 못합니다.
네.
아,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들 꼭 한나라당 정당 투표지에서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요. 과연 그 웹툰 신과 함께 코스프레를 실제로도 네.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귀추가 네. 주목이 됩니다. 자, 일단 네. 커버 스토리 예, 살짝 길었던 것 같은데, 여튼
네.
뉴스드 4월 11일 총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쯤에서 소녀시대의 투표송 네 듣고 오신 후에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의 속마음 연설을 보내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 실패 세력으로 볼 수 있는 명박이가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저서가 되었습니다. 마침 기쁜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 우리 처갓집 주인주에까지
명박이가
딴 여자가 있다 우리 집 사람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소문 퍼뜨린다고. 허풍입니다, 허풍!
올 들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제주 해군 기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부디 헌법과 싸우지 마십시오. 국민과 싸우지 마십시오. 계속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졸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후속 조치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100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입니다. 전라 고맙습니다.
당신의 순간들을 믿으세요. 이곳은 원더풀 라디오입니다.
한 달 느린 뉴스쇼 월간 킬러엠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원더풀 라디오를 함께하는 우리 패밀리 세대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유를 뜯어보는 순서죠. 주식회사 초글링 어택 제공으로 보내드리는 이슈가 적으냐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이밍 센스 참, 네.
네, 아, 뭐 제가 또 워낙에 이름을 되게 잘 짓잖아요.
네, 장명왕이시죠 또, 네.
그렇죠. 예. 사실, 우리 그, 레스제로원님의 그 희대의 별명이죠. 고자왕도 제가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부끄러워요. 그러지 마요. 네. 진짜.
뭐, 어떻게, 뭐, 이상 없어요? 그, 보통 그, 남자라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모두가 느끼는 현상이 있잖아요. 잘 돼요?
네, 요새 산수유와 헛개차 잘 챙겨 네. 먹고 있습니다. 자,
네, 네
일단
네.
바로 이번 달 주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달 주제 예. 어떤 걸로 준비하셨나요?
예, 그 우리 보통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네.
무슨 체육대회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꼭 반티 이런 거 맞추잖아요.
그렇죠.
우리 레스러우님도 반티 많이 입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학교 때
네.
중학교 3학년 그때쯤에
네.
제가 반에서 그 대세였어요. 그 아~ 구역의 미친놈으로.
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네.
일진 앞에서 깐죽깐죽거리다 꼭 한 대 맞는
예.
그 반의 그 약간 이상한 애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깐죽거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아, 이게 또 네.
보통 저 거의 다 왕따로 편승이 되는데
네.
그때는 어쩌다 보니까 그 반에 네. 대세가 되어버려서,
네.
그때 제가 약간 좀 농철의 그 모티브라던가 뭐 말투 행동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컨셉을 잡아서 네. 좀 많이 행동한 게 있어서,
네네.
반티를 그 농철 얼굴을 딱 하고 박아서,
네.
예, 약간 그 제 중심으로 가는 약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아. 그때 참 좋았어요.
네. 그때 너무 달리셔서 지금 네 상황이군요. 예. 그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네네.
제가 고3 때인가 그 체육 대회를 하는데 반티를 굉장히 빈곤하게 맞췄어요.
어떻게?
그 왜 특정 상표 아니 얘기해도 되나? 아기는 뭐 어차피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요.
네. 예.
원더풀 라디오 PPL을 사랑합니다. 협찬은 안 들어와도.
네.
그 왜 빈폴 로고 네.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뭐 구르마 끌고 다니는 무슨 아저씨 이런 그림 넣어가지고 네. 빈곤
아
이런 거 맞춰 썼는데
네, 또 한때 또 그게 또 완전 유행이었잖아요.
그렇죠. 무슨 그 퓨마 이거를 무슨 뭐 다마 뭐 네. 인마 네. 뭐 오빠 나빠 이런 걸 막 고치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소위 그런 일종의 패러디티를 입었었는데 정말 없어 보이더라고요. 단체로 그리고 돌아다니니까 야, 나 진짜 우리 반이 이거 무슨 산 거지들도 아니고
예, 게다가 또 진짜, 비주얼이 네. 좀 네.
네. 자, 각설이가 각설이가 없더라고요. 진짜 이게 또 제가 살던 그 이제 시골 그 고장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전라남도 무안인데
네.
이 품바의 발상지가 또 저희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반이 그 티 입고서 그냥 한바탕 시원하게 놀아잡혔으면은 딱 품바 콘서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 지금 이 반티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네.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그 꽈잠입니다. 요새 대학생분들 굉장히 많이 맞춰 입으시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꽤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일단 그 꽈잠이라고 하는 것, 그 꽈잠으로 맞추는 옷 자체가 좀 이제 그 좀 편안한. 좀 편리한 그런 옷이기도 하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보석감을 주는 그런 이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통 이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무슨 버스나 지하철 이런 거 타게 되면 특히 그런 약간 야구 점퍼 같이 생긴 좀 이제 그런 대학 점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뭐 등짝에 학교 이름 써져 있고
영구
네, 뭐 팔뚝이 있는데 이제 학교 로고 박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새겨진 옷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거의 어떻게 보면은 걸어다니는 학생증.
그렇죠.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사실 그 이 꽈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또 한편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이 상징 자본을 소유한다. 명문대 학생들이 특히나 이 꽈잠을 굉장히 더 즐겨 입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네.
또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대학 점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좀 나눠보고 싶네요.
그래요. 일단 이 꽈잠이라는 것이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학교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네.
나는 이 학교 다닌다.
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쉽게 드러낼 수 있는
네.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사실 무슨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야.
네. 약간, 그런 네. 것을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요소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작년 11월인가요? 그 무한도전에서
네.
그 이제 수학 능력 평가 특집.
네.
한 적 있죠. 그때도 이제 그 1단계 대학생분들 나오셨을 때
네.
전부 한눈에 봐도 아 쟤네들 서울대구나 확연히 알 수 있는 또 서울대 꽈잠을 입고 단체로들 나오셨더라고요.
네.
물론 한편으로는 굉장히 되게 아 좀 멋있다 괜찮다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서울대 다니는 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가? 왠지 모르게 이런 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실제로도 이 서울대학교의 그 학내 커뮤니티인 그 SNU 라이프라고 하는 공간에도 꽈잠을 입고 클럽 가면 안 되나? 뭐 이런 류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네네.
이 대학 점퍼를 입고서 이 홍대 앞 클럽에 출연했던 그 서울대 학생을 비판한 뭐 글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뭐 반박도 있고.
네.
뭐 이런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왔었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 꽈잠 입고 클럽 가면 안 되냐라고 하는 글의 요지는 뭐 뭘 입고 가든지 간에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있었어요. 뭐 놀러 가서까지 학교를 드러내는 옹졸한 엘리트주의 아니냐 알지 혹은 옷이 몇 벌 없는 학생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의견들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꽈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것이 주로는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조금 잘 나간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어떤 그 시간이나 장소, 공간을 가리지 않고 특히나 더 즐겨 입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논쟁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제기를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은 과잠에 대해서 이걸 왜 입을까라는 이야기가 네. 나올 텐데.
네.
그 한 기사에서 발췌된 이야기들을 보니까 편리함과 소속감, 유행, 그리고 애교심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관련된 그 논쟁을 다룬 기사들을 좀 여러 가지를 봤는데
네.
일단은 그 시사인 주간지와 인터뷰를 했던 학생들의 반응을 조금 보게 되면은요. 연세대 재학 중인 김민수 씨는 뭐 안에 무엇이든지 받쳐입기가 편해서 뭐 도서관 같은 데서 특히 좀 즐겨 입는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네.
중앙대생인 조아라 씨 역시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좀 편히 입으려고 학교 잠바를 구입을 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학교 잠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입기 편하고 또 뭐 학교를 사랑하게 되고
네.
또 학교장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옛날에 그 땅을 사랑하시던 분이 좀 생각이 나긴 하는데 네. 뭐 아무튼 그럼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제기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런 과잠을 보는 시선이 물론 이렇게 이러이러한 점들이 좋기 때문에 입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오히려 과잠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 역설적인 측면에서 그 반대편의 측면에서 이런 논지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20살 정의를 말하다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고재석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그 대학 점퍼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선출된 학생회에서 결단을 내려서 단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입는 것이다.
네.
내가 이 학교에 속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 능력을 인정받으려는 심리가 아니겠느냐. 또 이런 분석을 내놓은 것도 있어요.
네.
결국에는 명문대생들이 더 과잠을 많이 애용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는 이러한 비판 역시 나름 수긍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닌다 보면 그렇게 나름 우리나라 안에서 되게 이름이 있다. 라고 여겨지는 학교의 학생들이 특히나 과잠을 즐겨 입는다. 라고 하는 거는 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해요.
그렇죠. 일단 또 약간 외람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 중고 거래하는 그런 사이트라던가 그런 네. 커뮤니티에 보면은 네. 과잠을 파는 그리고 과잠을 사려고 하는 글도 찾아보면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네.
네.
참, 그 옷 하나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중고딩 나라에서까지.
네.
거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참,
이런 참 불편한 시선들이 결국에는 없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좀 지나친, 과도한 그 입시 경쟁이 내놓은 또 하나의 산물이 아닐까. 또 좀 그러한 느낌 역시 좀 지울 수가 없네요.
네.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또 옹호할 수 있을 만한 입장이 생기기도 하겠죠. 네.
아 그런가요?
일단 여기에 보니까
네.
다른 분께서는 또 약간 그 다른 해석을 내놓으셨는데
왜 그러셨죠?
네. 자, 일단 소개를 먼저 좀 해 드릴게요. 네.
예.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라는 책의 저자이신 엄기호 씨께서는 네. 과잠 논란을 애교심이나 학벌과심 문제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하셨고 또 요즘에는 지방대 학생들도 과잠을 입는데 그냥 유행이고 네. 편해서 입는다고 한다. 연구대에서 시작된 문화지만은 지금은 하나의 트렌드일 뿐이다라는 해석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실제로 그 레스님이 계시는 대구나 이런 그 이 지역들에서는 좀 이렇게 과잠을 입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대학가에서는 가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학가 내에서는. 근데
네.
대학가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고 특히나 그
네.
번화가를 간다고 하면은
네.
사실상 그 특히 유흥의 메카 클럽이라던가
네.
이런 그 주점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네. 과잠을 보기가 힘들죠. 네, 일단은 보통 대학가에서 많이 보이고 특히나 네. 대학가 중에서도 근처에 네. 뭐 원룸 등의 뭐 자취할 네. 곳이 있다던가 혹은 뭐 네. 기숙사가 있는 곳이 아니면은
네.
사실상 대학가에서도 과잠을 보기가 힘든 경우가 좀 네. 있기 마련이죠.
그래도 되게 소상하게 알고 계신 거 보니까 좀 대학가를 자주 가시나 봐요?
아무래도 뭐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또
네, 아 누굴 만나려고
또 이러신다 또
또 계속 또 이렇게 낙엽처럼 휘젓고 다니시는군요. 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네. 레스님이. 예.
아, 결국.
오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이야기의 목표가 결국에는.
네.
저를 까기 위함이었나요? 네.
그렇죠. 레스는 나의 원수. 레스를 죽입시다.
네. 네. 아니 뭐 여튼 근데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내에서 네. 입고 다니신 분들을 많이 뵙지는 못했고 네. 제 주위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가 대구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순천향대학교에 네. 다니는 한 형님 분이 계시는데 네. 그 형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 과잠을 입고 그 과잠인데 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바람막이라고 해야 되나? 아. 거기서는 그 약간 좀 동복 개념으로 그 과잠을 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아, 또 학교마다 또 디자인이 좀 다르니까.
네. 거기는 좀 특이하게 그렇게 만들던데 그거를 이렇게 입고 나왔길래 네. 이거를 왜 입고 나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아, 그냥 생각 없이 네. 편해서 입고 나왔다. 네. 라고 한 것을 본 적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또 대학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그래 또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뭐 과잠 이렇게 또 많이 입는 분들 계시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뭐 어찌 됐든 이런 게 하나의 트렌드다라는 네. 의견도 있고 또 뭐 또 네. 상징 자본이다 혹은 학벌주의 네. 사회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과시다. 네. 라고도 네.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킬러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어떤가요 좀?
일단 기본 전제를 깔고 가자면
네.
일단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 좀 대학 공부를 좀 다 마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네.
좀 사회에 나와 있는 바쁜 서민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게요.
네.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그, 왜 조선시대에 보면, 그, 신분이나 계층에 따라서, 그니까, 같은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뭐, 누구는 빨간 옷 입고, 누구는 막 초록색 옷 입고, 누구는 파란색 옷 입고, 약간 이렇게 좀 왜 계급처럼 나눠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왠지 그 사대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뭐 빨간 옷 입고 파란 옷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꼭 마치 지금의 그 과잠 논란을 보는 것과도 조금 흡사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나름의 어느 정도 레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 나름의 그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이 뭐 누구는 뭐 설잠, 뭐 누구는 연잠, 누구는 고잠 이래서 뭐 서울대, 연고대 뭐 점퍼 입고 다니는 약간 그런 모습과도 좀 오버랩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오히려 그 앞서 얘기한 그런 이제 뭐 트렌드랄지 기타 순기능 뭐 그런 부분들을 전혀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네.
반드시 과잠을 입고 다녀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공간들에서까지 그렇게 활보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썩 좀 곱지만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뭐, 제 생각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그 세대층에서는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약간 금배지의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렇죠.
그럼 과시욕이 불러 일으키는 네.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도 그 제가 또 이 이야기들을 좀 보면서 이래저래 좀 둘러보다가 보니까 그 이제 보통 수능 관련해서 왜 또 이제 10대들끼리
네.
뭐 예비 고3 무슨 뭐 예비 대1 뭐 이런 친구들이 모여 있는 그런 카페에 또 글들도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니까 뭐 고려대 다니는 사촌 형이 뭐 입고 다니는 그 이제 고잠,
네,
고려대 그 점퍼를 입었더니 사람들이 대접하는 게 달라지더라.
오.
뭐 이러한 식으로 그 이 명문대 그 과잠의 좀 위력을 과시하는 좀 그러한 사례 글도 심심치 않게 좀 볼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거는 과시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고.
네.
일단은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네.
사실 과잠 말고도 이쁜 옷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네.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고 과잠보다 네. 싸고 이쁜 옷을 구하는 것은 동대문 시장만 가면 널리고 널린 게 옷이거든요.
아, 싸고 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네.
정말 그냥 편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패션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부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말해오던 그런 과시를 위한 부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굳이 이런 과잠 하나 때문에 과잠을 입는 사람들을 모두 통틀어서 비난을 하기에는 좀 못한 문제인 것 같고,
네.
옷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먼저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방송과는 좀 안 어울릴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클럽에 네. 갔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여자가 말을 걸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 네. 내가 뭐 무슨 대학을 다니는데, 뭐 이래서 참 네. 힘든데, 그래도 네. 좀 뭐 바람 쐬려고 왔다. 묻지도 않았는데 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네. 진짜 말 그대로 과시욕이겠지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입고 와가지고, 아, 이거요? 뭐 그냥 과잠인데, 그냥 뭐, 오늘은 그냥 뭐 바람 쐬러 온 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말 그대로, 그 과잠을 입은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조금 더 먼저 봐야 할 것이고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거죠. 과잠을 네. 입는다고 해서 과시욕으로 싸잡아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치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네네.
그러면 우리 레스님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 보셨나 봐요, 클럽에서. 몇 명이나 만나셨어요? 예. 예, 대학 생활이 힘들대요? 예요. 예, 좀 위로해달래요? 예, 뭐라고 하던가요?
네, 술 사줬습니다. 술, 됐어요? 네. 자, 이쯤에서 마무리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술 사줬나요?
네.
죄송한데.
네, 아니, 뭐, 그거는 개인사기 때문에. 네,
아, 예, 네. 그렇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네, 여성분들 저주하지 마시고요. 자. 네. 알겠습니다. 네, 역시 기승전 병으로 마무리했고요. 자,
네, 그렇네요.
네,
아무튼 뭐 이제 입학 시즌도 이제 이미 좀 시작이 됐고 벌써 이제 한 달을 향 가고 있는데,
네, 네, 네.
뭐 아마 뭐 또 새로 이렇게 또 들어온 신입생분들 뭐 과잠을 맞춘 분도 계실 것이고,
네,
뭐 혹은 이제 본인의 필요 유무에 따라서 아마 나는 뭐 굳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분은 뭐 빼시기도 하셨고 하셨을 텐데,
네.
참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교복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정해진 교복을 입고 또 이제 새로운 공간에 와서 또 제3의 교복을 입는다. 새롭게 과잠을 입게 되는 분들은 아마도 대강 좀 그러한 느낌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과잠에 대한 이야기 혹은 뭐 우리 학교의 과잠은 어떻다. 뭐 우리 학교는 이런 뭐 이러저렇게 입는 사람들이 있다. 참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여러분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그래요. 뭐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은 뭐 여러분들께 맡기고 자 일단 네. 이슈가 적으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대학생들의 네. 새로운 문화죠. 과잠에 얽힌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네. 그럼 이쯤에서 YB의 꿈을 뺏고 있는 범인을 찾아라 듣고 오신 후에 독자 투고 시간 독후감 순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기쁘지 않았네. 왜냐면 그 범인은 바로 나였다네, 나였다네. 월간 킬러엠 3호로 독자 칼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글쓴이 신승구. 내가 사는 이곳 대구. 대구에는 선거철만 되면 두 가지의 물결이 인다. 하나는 파란색의 물결, 하나는 친박의 물결. 박정희 정권 때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곳이라서 또 박근혜 의원의 출신지여서인지는 몰라도 새누리당 후보는 물론 무소속 후보들도 플랜카드에 친박을 내거는 것은 물론 박근혜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도 여과 없이 내건다. 뭐 그 사진에 반은 합성티가 풀풀 나지만 말이다. 여튼 내가 사는 서구 내에서는 타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공천 탈락 후보자들의 무소속 바람과는 달리 예상했던 사람이 나와 3파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주변의 어르신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기준은 어렵지 않다. 케이스 1. 토종 대구 서구 출신이면 찍는다. 케이스 2. 얼굴이 익숙하면 찍는다. 케이스 3. 그냥 1번 찍는다. 1번이 다 알아서 해준다. 내 입장에서나 혹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안일한 기준일 수 있지만 특히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많은 이곳에서는 그리 놀랍지 않은 게 사실이다. 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란 말은 정치 바닥에서 늘 공공연히 진리라 일컫는 말이고 이분들은 그 차악이 친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쁜 게 좀 있어도 나아지긴 하겠지 뭐 하는. 이런 형상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늘 차악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던 것들이 차악치곤 꽤 나쁜 결과를 가져왔던 걸로 봤을 땐 딱히 좋다고 느껴지지 않는 게 사실이다. 대구의 이런 분위기들은 아마 시간의 변화에 따라 차츰차츰 달라지지 않을까. 세월이 변하면, 세대가 변하면 적어도 앞서 말한 기준들은 좀 바뀌지 않을까. 시간에 기댄다는 게 생각 없다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글쎄, 적어도 차악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월간 킬러엠 3호로 두 번째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그래요. 예, 굉장히 익숙한 분이 칼럼을 보내셨네요.
네, 그러게요. 참 어느
네.
네. 뭐 여러분들께는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뭐
네.
일단은 보내 주셔서
예. 저분도 아침에 좀 힘드시대요?
저분 저랑 같이 그 산수유 공동 구매하셨어요. 네.
아,
화개차도 공동 구매하셨고, 네.
네네.
그런 사이입니다. 네.
네, 빨리, 네, 쾌유를 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이 칼럼 들으면서 딱 느껴지는 게,
네.
참,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치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언제나, 혹시나가 역시나, 그리고 최선보다는 차악. 참,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좀 슬픈, 좀 그런 우리네 그 사회상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아무래도 저곡 같은 경우에는
네.
저기 칼럼에서 나온 저곡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그런 색이 짙은 곳이라서
네네. 네,
더욱 더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아, 참 오늘 이래저래 뭐 선거 이야기, 꽈잠 이야기 이렇게 좀 나눠봤지만,
네네.
그래도 역시 좀 선거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네, 또 아까 우리 그 새 한나라당,
네.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생각이 파딱 들었던 건데, 뭐, 늘상 정치는 차악이라고 하지만, 왠지 새 한나라당이라면 정치계에 풍악을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차악이 아니라 풍악을,
네.
좀 신명나게 울릴 수 있는 그런 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당이, 뭐, 환인, 환웅 정신, 뭐, 이런 걸 내걸고 있잖아요.
네.
이런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 저 이분 추천하고 싶어요.
누구요?
그, 남자한테 참 좋은 거 파시는 분 있잖아요. 그, 흑마늘 엑기스 파시는.
네.
그리고, 천호식품, 김영식 회장님.
네.
네.
아, 이름도 하세요?
네. 그 광고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남자한테 참 좋은데, 이거 좀 바꿔서 이렇게, 뭐, 친박한테 참 좋은데, 이러면서.
네, 네.
의성 흑마늘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아, 좀, 저는 이분, 예, 이 새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나오시면 어떨까.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전화 한번 해볼까요?
아, 아닙니다. 됐고요. 자, 제발 그런 짓은 그만해 주시고요. 자. 핵에나 전화 걸더라도, 저기, 뭐, 네네. 뭐, USB 소년연합 방송, 원더풀 라디오 이런 이야기 절대 꺼내지 마시고요.
저 신승훈 대하고 전화할 거예요. 저 대구 사는 신승구인데요. 저 친박 완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 오늘 3월호 잡지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네.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네. 뭐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각자가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고 또 가치관이 있으시겠죠.
네.
뭐 딱히 꼭 뭐 누구를 찍어라 어떤 당을 찍어라 뭐 이런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드린다고 해서 뭐 여러분이 각자 다 가진 생각이 있으신데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을 보시지 말고 사람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보시기 이전에 정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정책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간략하게 그 이번 선거 일정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네네.
일단은 그 오늘,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면, 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네요. 이제 23일, 오늘까지 후보 등록이 마무리가 되면,
네.
이제 바로 내일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몇 분 남았나요?
이제
네, 내일부터 3월 24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공식 선거 운동은 29일부터 이제 투표 전날인 4월 10일 자정까지
네.
진행이 되고요. 뭐 당일 날 그 본인 지역에서 선거하실 수 있으신 분은 뭐 그냥 4월 11일에 투표를 하시면 되고 혹시 투표가 어려우신 분은 오늘부터 27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네.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시거나 혹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또 올해 이번 선거부터 처음으로 그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네.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포분들이나 또는 이제 유학생 그 이제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아예 그냥 국외에 거주하시는 영주권 교포분들은 이제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만 할 수가 있고요. 혹은 뭐 유학생이랄지 여행객이랄지 이런 장단기 체류자분들은 그 자신의 그 원래 지역구 의원 투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해외 부재자 투표는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또 국내 부재자 투표는 4월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여러분들 꼭 시간 내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사실 제 주위에서 좀 먹고 살기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투표를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피부에 안 와닿을 것 같지만은 사실 가장 뼈저리게 와닿는 것이 바로 이 투표 그리고 네. 투표 결과에 따른 정책,
네.
그리고 헌법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기 네.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도 꼭 참여하셔서
네.
자기의 의견이 나오지는 않아도 자기의 생각과는 어느 정도 이런 맞아 들어가는 그런
네.
정책들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을 거니까 꼭 네. 한 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4년이 참 악소리 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정말 우리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풍악을 울릴 수 있는 참 마음 깊이 불어나오는 그런 풍악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선택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룬5의 Nothing Lasts Forever 들으시면서 월간 킬러의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킬러님 수고하셨고요.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Distance between us makes it so hard to stay. But nothing lasts forever, but be honest, babe. It hurts, but it may be the only way. A bed that's warm with memories can heal us temporarily. But misbehaving only makes the ditch between us so damn deep. Built a wall around my heart. Never let it fall apart. Strangely, I wish secretly it would fall down while I'm asleep. If you'd
원더풀 라디오.
노래가 조금 끊겨서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네, 월간킬러님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내일, 아니죠. 지금 오늘이죠. 네, 오늘이 킬러임님의 생일이기도 하십니다. 네. 사실 이 이야기를 오프닝 때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 최작가가 그, 대본을 어떻게 쓸지 그, 킬러임님께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본인 생일을 주제로 대본을 쓰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제게 그 대본으로 한 탄을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성탄절 때도 졸업이란 주제로 대본을 썼거든요. 하여튼 본인 위주의 방송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면서 저에게 그렇게 한 탄을 하셨습니다. 네. 뭐 여튼 일단 킬러임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뭐 선물로는 뭐 선물이 뭐가 또 중요합니까? 그냥 뭐 마음만 전달됐으면 된 거죠. 네. 여튼 킬러임님 생일 축하드리고 여튼 그 아까 그 월간 킬러임 얘기하면서 투표 이야기도 좀 나왔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치 참여 중에 가장 큰 힘을 가진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표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어떤 사람을 뽑을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뽑으셨으면 좋겠네요.
원더풀 라디오.
레 DJ가 추천해드리는 금주의 음악 팝리스트입니다. 오늘은 약간 이런 주제로 골라봤어요. 불타는 목요일, 목요일, 아 죄송합니다. 불타는 금요일, 이제는 토요일이네요. 네, 불타는 토요일, 토요일 밤의 열기 속으로 해서 이름하여 Go to the ATDS, 예. 명송이 좋아하시는 유로비트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대신에 좀 현대적인 감각을 띄얹은 리믹스 버전이에요. 들으시면은 바로 아, 이 노래 하실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명곡이라는 것은 본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들어도 좋은 곡이겠죠. 촌스러움이라고는 느낄 수 없는 80년대에 대표하는 유로비트 댄스곡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팝리스트 보니 M의 Gotta Go Home 클럽 믹스로 준비했고요. 오늘 팝리스트 들려드리면서 원더풀 라디오 바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주는 메꾸어라 매니알링과 함께하는 대화하는 즐거움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다시 만난 날까지 원더풀한 날들 보내시길. 당신과 함께하는 금요일 밤 레스제로원의 원더풀 라디오. 당신의 순간들을 믿으세요.